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시계 뉴스입니다. 북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몰래 석유를 옮겨 싣는 환적 장면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4일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동중국 해상에서 지난달 29일 북한 유조선이 선적을 알 수 없는 선박으로부터 물품을 옮겨 싣는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당시 중국 상하이 남동쪽 350km 해상에서 이들 선박이 나란히 서서 호수를 연결한 것이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포착됐습니다. 포착된 선박은 북한의 안산 1호로 미국은 지난 2월 이 선박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일본은 작년 말부터 초계기와 함선을 동원해 북한 선박의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을 포함해 총 8차례 걸쳐 북한의 환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15년 만에 재개된 남북통일농구대회가 4일 평양의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남측 양측 선수를 혼합해 각각 6명씩 팀을 이뤄 여자부와 남자부 경기를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첫 경기로 치러진 여자부 혼합 경기에서는 한국 여자 프로농구 지난 시즌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받은 박예진 선수와 지난해 아시안컵 득점왕인 북한의 노수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12,000여 관중석이 가득 찬 가운데 경기 중간 취주악단이 고향의 봉과 옹해야 그리고 소양강 처녀 등을 연주하며 응원을 펼쳤습니다. 오늘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지 24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 전역에서는 축하행진과 음악회 그리고 불꽃놀이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특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국립문서보관소 앞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군인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독립기념일 축하 행진이 있으며 저녁에는 유명 가수가 참여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어 워싱턴 기념탑을 배경으로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3일 전화통화를 하고 오는 16일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북한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러 정상회담 전에 폼페이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이 회동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두 장관이 전화통화해서 오는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 준비사항과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자관계 구축 전망 그리고 시리아와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화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말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4일 조건이 충족되면 핵합의에 계속 남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한 로하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과 별도로 다른 서명국들이 이란의 이익을 보장한다면 핵 합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이란 핵 합의에 서명한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의 외무장관들은 오는 6일 빈에서 회담을 열고 이란 핵 합의 유지 방안을 논의합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정책기획관은 2일 이란의 행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석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 국가인 이란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당초 아베 총리는 이달 11일 테헤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이란 측과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이란 측의 테헤란 방문을 방문할 수 없게 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5일 새벽이지만 미국은 아직 4일 낮인데요. 자, 미국인들은 지금 이 몇 시간 뒤 밤하늘 수놓을 불꽃놀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불꽃놀이인데요. 미국인들이 얼마나 이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지 이 매년 폭죽을 사는데 미국인들이 쓰는 돈이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인이 사는 폭죽의 99%가 중국산이라고 한 건데요. 미국에도 물론 이 폭죽 제조사들이 있지만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았던 지난 1976년 이후 폭죽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멕시코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갈수록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폭죽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게 됐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이 중국과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 등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 제품 없이는 미국인들이 독립기념일을 즐길 수 없다는 게 흥미롭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물론 중국산 수입이 많긴 하지만 미국 내 폭죽 관련 산업 역시 여전히 호황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3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내륙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1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2도에서 29도, 신의주는 22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1도에서 27도, 함흥은 18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케이티 페리의 노래입니다.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이 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 당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야말로 하늘에서 펑펑 터지는 폭죽이에요. 라고 노래하는 Firework 들어보시죠.
house of cards, one blow from caving in. Do you ever feel already buried deep? 6 feet under screens, but no one seems to hear a thing. Do you know that there's still a chance for you? 'Cause there's a spark in you. You just gotta ignite the light and let it shine. Just on the night, like the 4th of July. 'Cause baby, you're a firework. Come on, show them what you're worth. Make them go as you shoot across the sk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중국 유력 통신 장비 회사인 GTE 중신통신에 대한 제재를 일부 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이동통신 회사인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진출이 좌절됐고요.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의 필요성을 언급한 소식, 또 열흘 넘도록 동굴에 갇혀있는 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 얘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회사 ZTE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고요?
네, 그런데 완전히 해제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통신망과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거래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인 조치인데요. 미국 업체에서 부품을 받아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이 본격적인 생산 영업 활동은 여전히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서비스국이 이런 조치를 지난 월요일자로 단행했는데요. 다음 날인 3일 GTE 측이 법무, 재무, 구매 담당 부사장 그리고 주요 이사진이 회사를 떠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제재를 완전히 풀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TE 제재 해제를 위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다고 지난 5월에 트위터에 적었고요. 당국은 이런 방침을 의회에 통보했었습니다. 이어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방송에 나와서 제재를 중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는데도 일부만 해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미중 간 GTE 제재 해제 합의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GTE가 미국 정부에 10억 달러 벌금 그리고 4억 달러의 추가 예치금을 내고 30일 안에 경영진과 이사진을 교체하는 한편 준법 감시 조직을 회사 안에 두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일단 폐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거래를 미국 정부가 허용하고 GTE가 부사장을 비롯해서 고위 경영진을 물러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추가 이 조치에 따라서 생산과 영업활동이 완전히 재개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로 설정한 제재 일부 유예 시한까지 GTE가 나머지 조건을 모두 수행하면 이 제재가 완전 풀릴 걸로 블룸버그 등 주요 매체들이 내다봤습니다.
네, 자, 단번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다른 한 가지 배경은 뭔가요?
네, 미국 의회가 이 GTE 제재 해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회는 GTE를 다른 중국 통신 기업들과 함께 미국 안보의 위협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GTE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국방수권법안에 담아서 최근 상원에서 의결했는데요. 또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GTE 장비를 정부기관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GTE 제재 해제 무효화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상원에 요구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GTE가 왜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았나요?
예,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의 기술과 물자를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4월에 이 GTE에 대해서 7년 동안 미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제재했는데요. 이후 미국 퀄컴사에서 스마트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전 세계 GTE 조직이 영업 중단 사태를 맞았고요. 폐업 직전에 몰린 형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GTE 사태 와중에 또 다른 중국 통신 기업이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더군요.
네. 세계 최대 이동 통신 기업의 하나인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예.
이 회사는 지난 2011년부터 미국에서 통신 사업자 등록을 추진해 왔는데요.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관리청이 월요일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내 사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차이나 모바일이 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라는 거죠?
네, 이 회사가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요.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통신정보관리청이 지적했습니다. 이 업체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모바일 앱이 미국 안보에 특히 위협적이라는 설명인데요. 앞서 미국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도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통신 기업들이 장비와 망 운영 과정에서 미국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이런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된 당일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내 판매 금지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중국 사업에서 매출의 반 이상을 내는 회사인데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이 차이나 모바일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드시 볼 수는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통신 전자 분야에서 이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양국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 개시를 앞두고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내놨군요.
네, 일본 내각이 이번 주 중장기 국가에너지 정책인 에너지 기본 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 에너지 계획에 사상 처음 일본 정부가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일본은 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약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4분의 3 이상이 프랑스와 영국에 보관돼 있습니다.
예, 일본의 플루토늄을 프랑스와 영국이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본은 이 사용 후 핵 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혼합한 우라늄 혼합 산화물 연료로 이 핵 연료의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개발한 실험용 고속 증식로가 잦은 고장을 일으켜서 국내에서는 재처리가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비핵 보유국인 일본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원래 이 사용 후 핵연료는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처리가 금지돼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일본은 1987년에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에 다시 이용하는 게 허용돼 있습니다. 비핵 보유국 중에서 플루토늄 재처리를 인정받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현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요.
네,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에 따라서 투명하고 적합하게 플루토늄을 다루고 있고 핵 확산 위험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 플루토늄 양이면 약 6천 개의 원자 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일본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에서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앞으로 플루토늄을 얼마나 줄이는 건가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구체적인 일정표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새 에너지 정책의 또 다른 주요 내용들도 좀 한번 볼까요?
네,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서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20에서 22%,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4%로 잡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에 제시했던 목표와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80% 줄이겠다는 목표도 삼고 있는데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당국이 또 하나의 원전 가동을 사실상 승인했다고요?
네, 일본 핵원자력감시기구가 4일 도카이 2호 원전의 재가동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 피해를 당한 원전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안전대책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심사서한을 승인했습니다.
예, 자, 일본 당국이 최근에 보면 원전 가동을 속속 승인하고 있네요.
네, 일본은 지난 2013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에 이듬해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했는데요. 하지만 2015년에 이 원전 제로 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원전 재가동 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동북부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 2호 원전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도카이 2호 원전은 언제 재가동되는 겁니까?
앞으로 두 번의 관문이 더 남아있는데요.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현재 이 도카이 2호 원전은 오는 11월로 가동 40년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40년으로 하고 당국의 승인 하에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최장 20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까지 당국의 승인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태국 청소년들이 열흘이 넘도록 동굴에 갇혀 있다고요?
네, 지난달 23일 태국 북부 치앙라이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던 유소년 축구팀 일행 12명이 지도자와 함께 실종됐는데요. 동굴 안에 모두 살아있는 걸로 이번 주에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연일 세계 각국 매체들이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호주를 비롯한 이웃나라들이 구조 지원 인력을 현재 급파했습니다.
네. 자, 이들 청소년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까?
예, 아직 동굴 안에 있습니다.
예.
예, 진출입로에 물이 많이 차서 고립됐기 때문인데요. 구조대가 무사히 데리고 나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 그리고 태국 해군 특수부대원 7명이 현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어둡고 깊은 곳에 살아남은 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열흘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네, 일단 동굴 안에 마실 물이 있었고요. 간식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예, 축구팀 동료의 생일 잔치를 하려고 동굴에 들어갔던 건데요. 잔치용 과자를 조금씩 나눠 먹으며 버틴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이들 일행이 먹을 식량과 산소통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자, 구조대가 안에 들어갔는데 왜 데리고 나오지는 못하는 건가요?
예, 불어난 물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특수부대원들은 긴 시간 동안 잠수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수영과 잠수로 빠져나오기에는 벅찬 상황입니다.
예.
예, 특히 인원 대부분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구조대가 수영을 가르쳐서 이끌고 나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물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지금 현지에서 우기가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누통 파오진다 태국 내무장관은 동굴 내 수위가 올라가면 구조가 더 어려워진다면서 하루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두르지 말자는 쪽입니다. 이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아파콘 유콩케 태국 해군 소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구조에는 넉 달이 걸릴 수도, 한 달이 걸릴 수도, 혹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을 장려해온 이전 오바마 정부 당시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고객이 인터넷에 올린 평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해당 웹사이트에 이를 삭제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결정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 사이에 분열이 점점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정책을 또 한 가지 바꿨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란 핵 합의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등 국제 합의에서 탈퇴한 건 물론이고 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뭐 환경 등 여러 국내 정책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대학이나 각급 학교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 지침을 철회한 건데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3일 이전 오바마 행정부 때 내린 지침 가운데 24개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학교 인종 문제나 소수계 우대 정책에 관한 겁니다.
예,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면 미국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아온 집단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학 입학 사정 과정이나 직장 채용 과정에서 우대하는 걸 말하는데요. 선발 과정에서 뭐 소수계 지원자들에게 점수를 좀 더 준다거나 뭐 일정 비율을 소수계에 할당한다거나 하는 걸 말하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지침을 철회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세션스 법무장관은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란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지침이 불필요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현행 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결정은 법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3일 비슷한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철회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적인 조처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흑인 권리단체죠. 전미 유색인 지위향상협회 NAACP의 데릭 존슨 회장 명의 성명에서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손상하고 사회 경제적인 분열을 심화하는 조처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전미교육협회도 다양성과 포용성은 유색 인종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인종의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조처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조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습니다. 이 대학이나 학교의 다양성은 인종의 다른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의 소득을 고려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또 부모나 형제가 대학 동문일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없애고 또 운동선수에게 점수를 더 주는 정책 등을 폐지하는 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중남미계를 말하는 히스패닉이나 흑인 학생들 가운데는 이 저소득층 가정 출신이 많으니까 이 사회 경제적 문제를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인종 다양성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소수계 우대 정책이 이 역차별을 낳고 있다는 비판 그동안 많이 나왔었죠.
예.
네, 뭐 백인이라든가 또 특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아시아계가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란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요. 이 단체는 과거 이 하버드대 입학 사정 자료를 토대로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업이나 시험 성적이 더 뛰어난데도 개인적 특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결국 이 소송도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앞서 대법원에서 비슷한 소송이 다뤄진 일이 있습니다. 2008년에 한 백인 여학생이 낸 소송이었는데요.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교에 지원했지만 대학의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연방 대법원은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당시 결정이 한 표 차로 갈린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4대 3이었는데요. 이 원래 보수 성향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진보 대법관들 편에 서면서 이 결정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케네디 대법관이 7월 31일을 기해서 은퇴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고려 지침까지 철회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될 것인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소수계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 이전과는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한편 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도로 또 연방 법무부가 하버드대 입학 사정 과정과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대학에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송 한 가지 살펴볼까요?
네, 인터넷에 악평이 올라 있어도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지난 2일에 내린 결정인데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일종인 옐프가 관련된 소송입니다.
예, 자 먼저 이 옐프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뭐 옐프는 뭐 한마디로 평가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지역의 식당이나 병원, 상점 등에 대한 이용자의 후기를 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식당에 가보니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는 형편이 없더라. 뭐 분위기는 좋더라. 이런 식으로 이용자가 후기를 남기고요.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까지 이 별을 주는 식으로 평가하는 건데요. 별 다섯 개가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옐프가 어떻게 이번 소송이 휘말리게 됐습니까?
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던 헤설 씨가 2013년에 제기한 건데요. 헤셀 씨는 과거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고객이 옐프에 악평을 올렸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뭐 제대로 고객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는 등 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요. 이 고객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옐프 측에 대해서 이 문제의 글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명예훼손이었다는 건데 옐프 측이 해당 리뷰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네, 제3자가 올린 글을 일일이 다 삭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또 선례를 남길 경우 식당이나 기타 업체가 부정적인 내용의 평가는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1996년에 제정된 통신 품위법을 들면서 인터넷 기업은 제3자가 올린 글에 책임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이 주 대법원에까지 올라갔는데 앞서 하급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나요?
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측이 승리했습니다. 이 문제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옐프 측에 삭제를 명령한 건데요. 또 옐프 측이 앞서 이 말씀드린 통신품위 유지법을 들면서 삭제 명령이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하급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옐프는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 주 대법원이 4대 3으로 또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예. 4대 3이면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나 본데요.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뒤집힌 근거는 뭘까요?
네, 다수 의견을 낸 판사들은 옐프가 법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은 통신품위법의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가 쓴 글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옐프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글을 삭제하는 말지는 순전히 회사 재량에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옐프 측은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승리했다면서 자축했는데요.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온라인 기업들은 법적으로 제3자가 쓴 글을 내리도록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원고 측은 1심, 2심에서 이기고 주대법원에서 패했는데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원고 측은 인터넷상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도 괜찮다는 초청장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원고 측이 연방 대법원에 이 문제를 가져갈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주 대법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많은 인터넷 기업이 관심 있게 지켜봤다고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옐프 입장을 지지하는 서한을 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 하급 법원의 삭제 명령은 이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예.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여러 시민단체 역시 옐프 측 주장에 동조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42주년이 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날만은 정파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이 한마음으로 미국의 생일을 쳐 뭐 낮에는 도시별로 축하 행사와 시가 행진이 진행되고요. 또 밤에는 불꽃놀이가 벌어지곤 하죠.
예, 미국인들의 애국심이 가장 고취되는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날 축하 음악회에 가면 애국심이라든가 또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담은 노래를 또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USA Today 신문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미국인이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원은 자랑스럽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90%에 달할 정도였는데요. 민주당은 61%로 나왔습니다.
네, 정당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네, 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느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공화당원은 71%, 민주당원은 2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뭐 차이가 거의 50% 가까이 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공화당원들 역시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비율이 이 질문에서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USA Today 신문은 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이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차이가 큰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점점 당파성을 띠면서 미국인들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1년 반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공화당원들은 특검 수사가 미국인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근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비영리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이 이 미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한 건데요. 또 응답자 가운데 55%가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약해졌다고 답했습니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USA Today 신문이 분석한 대로 이 현 정치 상황 탓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퀴니피엑 대학교가 어제 발표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정치에서 예의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91%에 달했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7%에 그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국인들은 크고 작은 파티를 열어서 독립의 기쁨을 나누는데요. 미국에서 벌이는 파티에 대해 노래한 Party in the USA 들어보시죠. 마일리 사이러스가 부릅니다.
With a dream, my cardigan. Welcome to the land of fame, excess. Am I gonna fit in? Jumped in the cab, here I am for the first time. Look to my right and I see the Hollywood sign. This is all so crazy. Everybody seems so famous. My tummy's turning and I'm feeling kinda homesick.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That's when the taxi man turned on the radio. And then Jay-Z's song was on. And then Jay-Z's song was on. And the Jay-Z song was on. So I put my hands up to play my song. The butterflies fly away. Nodding my head like yeah. Moving my hips like yeah. Got my hands up to play my song. We know I'm gonna be okay. Yeah. It's a party in the USA. Yeah. It's a party in the USA. Get to the club in my taxi cab. Everybody's looking at me now. Like, who's that chick that's rocking kicks? She gotta be from out of town. So hard with my girls not around me. It's definitely not a Nashville party. Cause all I see is stilettos. I guess I never got the memo. My tummy's turning and I'm feeling kinda homesick. Too much pressure and I'm nervous. That's when the DJ dropped my favorite tune. And the Britney song was on. And the Britney song was on. And the Britney.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서입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인디애나주는 후지어 스테이트, 이 촌뜨기 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별명처럼 인디애나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건물이라든지 세련되고 화려한 볼거리가 별로 없는 말 그대로 촌 시골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골에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팝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이죠.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고향 인디애나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네, 언제 들어도 신나고 따뜻한 이 음악,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 말고도 수많은 히트곡이 있지만 이 노래는 달 위에서 뒤로 미끄러지듯이 추는 이 문워크라는 마이클 잭슨의 독특한 춤 때문에 특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51년 생애의 대부분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고향은 중서부 인디애나주의 제일 서북쪽 게리라는 아주 작고 가난한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마이클 잭슨의 생각이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사후에 보수도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비교적 깨끗하긴 하지만 여전히 작고 초라해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의 힘겨웠던 어린 날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마이클 잭슨의 생가를 찾은 관광객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It's just amazing how nine kids can grow up in such a small home.
이렇게 작은 집에서 어떻게 아홉 명의 아이들이 자랄 수 있었는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곳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이 탄생했다는 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네요.
Gary, Indiana is it's really a nice place. It's just that it fell on some.
게리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전 지금 미네소타에 살고 있지만 게리가 고향입니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을 사랑하고요. 정말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요즘 미국 사람들에게 인디애나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을 물어보면 마이클 잭슨보다 더 먼저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Hello, Indiana! It is wonderful to be back home again.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주에서 나고 자라서 인디애나 주지사까지 된 그야말로 인디애나 토박인데요. 2016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돼서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 촌동네 같았던 인디애나를 전 국민, 아니 전 세계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60~70년대 미국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죠. 제임스 딘도 바로 이 인디애나 출신이고요. 또 다른 명배우인 스티브 맥퀸, 백인 농구 선수인 래리 버드, 심야 TV쇼 진행자로 유명했던 데이비 레터맨도 인디애나주 사람들이라고 제이코크맨 인디애나주 관광청 미디어 국장은 소개하네요.
래리 버드, a famous basketball player, and he
래리 버드도 인디애나 사람입니다. 뛰어난 백인 농구 선수인데요. 대학 시절 전설적인 흑인 농구 선수 매직 존슨과의 대결이 아주 유명하죠. 인디애나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년 넘게 텔레비전 방송을 했으니까 레터맨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디애나주의 모토표는 The Crossroad of America입니다. 미국의 교차로라는 뜻인데요. 이런 표를 갖게 된 건 지리적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어제 코크맨 인디애나주 미디어 담당 국장 설명 들어보시죠.
Indiana is known as the crossroads of America because we're right in the middle of the Midwest and a number of major roads and highways.
인디애나주는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도로들이 인디애나주를 거쳐갑니다. 미국 대륙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교차로 역할을 하는 거죠. 인디애나주의 생긴 모양은 세로가 좀 더 긴 북에서 남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주입니다.
인디애나주 하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옥수수 밭인데요.
20여 년 전에 인디애나에 첫 발을 내디뎠다는 인디코리아 잡지의 발행인 브래드남 씨에게 인디애나주 첫인상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1994년에 학생으로 왔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분당이 개발이 되고 그럴 즈음에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죠. 그래서 왔을 때는 뭐 엄청 시골이었죠, 여기.
인디애나의 주 산업은 물론 농업인데요. 인디애나 관광청 제이크 오크맨 씨 도움말 들어볼까요?
A lot of things we produce are agriculture. So we have we're one of the nation's largest producers of popcorn.
많은 사람이 농업이 인디애나주의 주산업이라고 알고 있죠. 국내에서 가장 옥수수 생산을 많이 하고 옥수수를 튀긴 팝콘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 생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상업용 포도주의 시작이 인디애나에서 사실 시작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애나주는 제철 산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약품, 의료기기 생산도 많이 하는 다른 중서부들 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또 하나 인디애나주 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유명한 행사가 있다고 인디코리아 발행인 브래드남 씨는 소개하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걸로 보자면 그 인디 500 그 레이스 대회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매년 열리는데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들 모여서 경기를 관람을 하고 방송이 전 세계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광고도 굉장히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이 되고 퍼레이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큰 하나의 축제죠.
제이크 오크맨 인디애나주 관광청 미디어 국장 도움말도 들어볼까요?
인디애나주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대회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 경주대회 가운데 하나죠. 해마다 봄에 열리는데요. 역사가 100년이 넘는 아주 전통 있는 대회입니다. 시속 200에서 300km씩 달리는 이 신나는 자동차 경주대회를 보러 매년 수십만 명이 인디애나주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디 500에 맞춰서 시끌벅적 국제적인 축제도 벌어지는데요. 각자 일상에 쫓겨 바쁘게 살던 한인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참가해서 축제도 즐기고 한인 사회도 홍보한다고 하네요.
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또 퍼레이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인 여러분들이 참가를 해서 한인 대표로 해가지고 퍼레이드도 하고 하거든요.
끝으로 브래드남 씨에게 인디애나 주 자랑을 물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땅덩이가 또 적고 경쟁이 또 심하고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는 인디애나는 그런 도시만 살짝 벗어나면 다 바치고 이제 집들도 싱글 하우스로 해서 마당도 앞마당도 많이 넓고 하니까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많이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Fishers Indiana, 뭐 Carmel Indiana 이렇게 작은 소도시들이 주변에 위성도시처럼 있어요. Fishers하고 Carmel은 2년을 연속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그렇게 뽑힐 만큼 범죄율이 낮고 환경도 좋고 무엇보다 한국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여기서 살고 있지만 살기에 아주 좋은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좀 생각해 볼게를 영어로는 I'll think about it 이라고 하죠.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볼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이 표현은 무언가에 대해 하룻밤 자며 생각해보다 결정을 다음 날까지 미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re not sure, you can sleep on it and get back to me tomorrow. 아직 잘 모르겠으면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알려줘. I need to sleep on it before I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어. I think you should sleep on this before committing. 너가 이걸 책임지기 전에 하룻밤 정도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Sleep on it. 오늘은 sleep on i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생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은 1776년 13개의 영국 식민지 대표들이 대영제국으로부터 분리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 같은 분리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주요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그 이유를 길고 긴 일련의 학대와 강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몇 가지 핵심적인 점들로 집약됩니다. 바로 영국 정부에 의해 오랫동안 지속된 학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주민들은 서부 앨러게니 산맥 주변으로의 이동이나 정착을 금지하는 영국의 법률과 수년간 지속된 전쟁으로 고갈된 영국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에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민지 주민들을 분노케 했던 것은 저 멀리 런던에 있는 영국 정부가 제정한 수많은 법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될 무렵 대표성 없는 과세는 폭정이다라는 말은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를 잘 집약해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에서 국민의 권위에 의해 독립된 미국은 스스로 자신을 통치하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자유롭게 교역하는 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제퍼슨은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권 등 수많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즐기도록 만들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이런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때문에 정부가 자신들의 권리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구절은 대표성 없는 세금에 대한 식민지 주민들의 분노를 반영한 것이고 영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선언서 제정과 이것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미합중국 탄생과 함께 끝난 7년간의 독립전쟁의 시작이자 자유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하는 날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평등권과 모든 개인의 행복은 오늘날 정부의 유일한 합법적 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